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이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의 배후라고 발표한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에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일 백악관에서 연말 기자회견을 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암살한다는 줄거리를 가진 희극 영화 인터뷰를 개봉하지 않기로 한 소니의 결정이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소니사의 걱정을 알지만 몇몇 독재자가 미국에서 사전 검열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다른 나라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흔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선택한 시기와 방법으로 이번 해킹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며 핵포기를 핵심으로 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도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명백해진 만큼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더는 성립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또 미국이 인권 문제로 대결을 시작하면서부터 미북 간 자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공약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모든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나온 합의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무인기가 파키스탄 북와지리스탄 부족 지역에서 공습을 펼쳐 탈레반 방군 5명이 사망했다고 파키스탄 보안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관련 당국자들은 알카에다와 탈레반 반군의 거점인 타타 칼리 지역에서 20일 무인기가 미사일 두 발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한 파키스탄 고위 관리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무인기 공격과는 별도로 페샤와르 외곽에서 파키스탄 보안군이 반군 5명을 살해했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이 공격으로 현지 반군 지도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신들이 크림반도의 역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최근 크림반도에 부과한 경제 제재를 무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0일 크림반도가 역사적으로 러시아 일부이기 때문에 이번 제재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억지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를 겨냥해 광범위한 무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 조처로 미국산 물품이나 서비스가 크림반도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9일 이번 행정명령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림반도는 구소련 공화국이었지만 지난 1954년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합병됐습니다. 이후 크림반도는 소련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도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에 걸려 목숨을 잃은 사람이 7,000명이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WHO는 19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그리고 기니에서 나온 에볼라 사망자가 7,333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에서 발생한 에볼라 건수는 지금까지 19,031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에볼라와 싸우고 있는 서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20일 기니를 찾아 대통령과 방역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기니에서 에볼라 확산이 무뎌졌지만 시에라리온이나 라이베리아와 접경한 산림 지역에서는 에볼라 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진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산간과 황해 도서 해안에는 구름이 많겠고 황해 도서 해안에는 오전에 한두 차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북부 산간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4시 6분입니다. BOA
잠시 후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적과의 대화를 약속하면서 거론한 이란, 쿠바, 북한 세 나라 가운데 두 나라에서 이제 정상 간 대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북한뿐인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있던 쿠바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배경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18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를 심각한 국가 안보 현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이 끝남에 따라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우상화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탈레반 반군이 군 부설 학교를 공격해 학생 등 140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루블화가 연일 폭락하자 러시아 정부가 보유한 외화를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유엔 총회 전체 회의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먼저 표결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유엔 총회는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달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표결 당시와 비교하면 찬성표가 5표 늘었습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전에 북한 인권 결의안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는데요.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안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 이목은 안전보장 이사회로 쏠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보리에서는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은 무난히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데는 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오르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올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 차원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 당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긴 했는데 결국 뜻을 네. 이루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공세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안보리 의제가 되면 적어도 3년간 언제든 안보리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인권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6자 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관련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요. 한국 민간 단체가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을 제기하자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를 통해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증언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온 탈북자 신동혁 씨의 부친을 대남 매체에 등장시켜 신동혁 씨의 증언을 거짓말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고 방지책을 세우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장치들이 있느냐의 여부가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이 미국의 꼬투리를 잡은 일도 있었죠.
네, 지난 9일 미 중앙정보국 CIA의 고문 실태에 관한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곧바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려면 꾸며낸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상임이사국인 미국에서 자체 폭로된 인권 유린행위부터 즉시 문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법정에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와 어느 때든 인권 기록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CIA 고문 프로그램은 미국의 가치와 맞지 않아 이미 중단됐으며 북한과 그들의 암울한 인권 기록을 같은 맥락에서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면서 북한은 인권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장성택 처형 등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에서 다수의 처형이 보고됐고 북한이 2차 정례 인권 검토에서 처형을 유예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 총장은 따라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우려를 논의하게 된다면 보다 포괄적인 평가와 행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 그리고 안보리 회부 전망 또 북한의 저지 움직임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3주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앙추모대회 장소가 이번에는 바뀌어서 관심을 끌었죠?
네, 김정일 위원장의 1주기와 2주기 때는 중앙추모대회 장소가 모두 평양체육관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3년 탈상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태양궁전 옥외 주석단의 자리를 잡았고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에도 아랑곳 없이 수만 명의 군인과 주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중앙추모대회를 녹화 실황으로 중계방송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당정군 고위 간부들을 거느리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했습니다.
네, 3년 탈상의 의미 부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네. 시대가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3년 탈상을 계기로 김정은이 김정일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상을 마친 북한은 이른바 백두산 혈통의 3대째인 김정은 체제를 공식 선언하고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위대한 김정은 시대라고 표현하면서 대대손손 번영을 누려갈 백년대계의 창창한 대로가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북한의 권력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겠다고 김 제1위원장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군부도 김정일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죠?
그렇습니다. 군부 1인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역시 연설에 나서서 북한군의 총대는 영원히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다면서 김정은 백두산 강국을 일떠 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추도식이 아니라 충성 맹세의 자리군요.
그렇습니다. 김정일 3주기 행사는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라 김정일 시대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간부와 전 주민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발언은 앞으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가 열리는 만큼 6.1 지배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노동당의 영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군을 김정은의 군대로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네, 보통 이런 대대적인 행사가 열리면 북한의 권력 서열이 드러나는데 어떤 변화의 조짐은 없었습니까?
네, 최근 서열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 중앙추모대회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부인 이설주를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비서,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서열 순으로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좌석 배치와 호명 순서 등으로 볼 때 주석단 서열은 장성택 숙청 이후 지난 1년간 몇 차례 인사를 통해 짜여진 권력 구도로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추모대회에서 최룡해가 당을 그리고 황병서가 군을 대표해 김정은 제1위원장 앞에서 충성을 다짐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에서 이들이 앞으로 노동당과 군을 이끌어갈 양대 핵심 측근으로 활약할 것임이 재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는 지난해 장성택 처형 직후 치러진 2주기 행사에 이어서 이번 3주기 행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의 공식 매체가 김정일 추모대회를 앞두고 장성택 처형을 이 김정은 집권 3년의 주요 정치적 업적으로 손꼽아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공식 매체가 이달 들어 장성택 처형 사건을 간접적으로나마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최근 장성택 처형 1주년에도 이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지난 3년 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 아래 선군 조선의 만년 토대가 마련됐다며 분야별로 그의 업적을 열거했습니다. 보도는 김 제1위원장이 정치 분야에서 일심 단결을 강화했다며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세하려 들던 현대판 종파들이 단호히 적발 분쇄돼 사상 의지적 통일 단결이 더욱 순결해지고 백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현대판 종파는 장성택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김 제1위원장도 지난 2월 말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 대회 연설에서 장성택 세력을 언급하며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3주기 추모 행사와 3년 탈상을 계기로 한 김정은 집권의 홀로서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암살을 다룬 미국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상영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제작사인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또 상영 극장에 대한 테러 위협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이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사태 범인들 누군지 확인됐습니까?
네, 아직 공식 발표는 미뤄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정보당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미국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소니사의 컴퓨터 시스템 공격에 중심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결론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킹은 북한 외부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제 공격을 가한 해커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내용입니다. 한 당국자는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북한 당국이 연관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사이버 테러 혐의로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난할지 논의 중이며 어떤 대응을 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김정은 정권에 이 문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번 사건의 배후를 캐기 위해 북한 컴퓨터 시스템에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들은 이 문제로 북한과 직접 충돌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면 그런 상황을 바라는 북한의 희망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인터뷰라는 이 제목의 문제 영화가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 내용도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영화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독점 인터뷰를 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텔레비전 대담쇼 사회자와 연출가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의뢰를 받아서 암살 작전에 나서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인기 코미디언 제임스 프랑코와 세스 로건이 주연했다는 사실 말고도 북한이 이처럼 격렬한 반발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웃자고 만든 코미디 영화인데 북한이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가 지난해 12월에 촬영을 끝내고 지난 6월 예고편을 공개했었는데요. 북한은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에서 이 영화가 상영될 경우 무자비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백악관에 항의 서한도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항의 서한을 받은 사실은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화에서 드러난 시각은 감독과 제작자의 시각이고 언론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에서는 정부가 영화 제작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설명입니다.
이런 와중에 소니사 해킹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소니사는 지난달 말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63개 나라에서 영화 인터뷰를 개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중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소니사가 제작한 다른 영화 5편도 상영도 되기 전에 인터넷에 유포되고 내부 기밀 자료가 공개되는 바람에 소니 영화사로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지 말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단 걸 알아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참 오래 기다려도 다른 사랑에 빠진 그대 언젠간 다시 내 곁에서 웃음 지을 거라 믿어도 하지만 그녀의 사랑이 그댈 놓아주지 않았죠. 이렇게 숨 막히는 정적이 또 우릴 갈라놓겠죠. 가지 말아요. 나를 떠나가나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가지 말아요.
It informs me about the questions of the dignity of life more than anything els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이번 주 인터넷을 통해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대선을 향한 공화당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부시 전 주지사의 대선 출마 언급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43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으로 올해 61살인 부시 전 주지사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4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어렸을 때부터 중남미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원봉사로 멕시코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대학에서도 중남미학을 전공했습니다. 부인 컬럼 바갈로도 멕시코 출신으로 멕시코 자원봉사 시절 만나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대학 졸업 후 플로리다주에서 사업가와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30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쿠바 이민자 출신 첫 하원 의원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1994년에는 직접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다가 실패합니다. 같은 해 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1998년 다시 도전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플로리다 주지사가 됐고 연임으로 2007년까지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주지사 시절에는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폈고 환경 보호 정책과 함께 특히 같은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의료개혁을 실현시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지사 퇴임 후 2010년 플로리다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부시 전 주지사는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쿠바 이민 가정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의 당선을 지원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지난주 인터넷에 대선 출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래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숙고한 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내년 1월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선 출마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부시 전 주지사가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공화당 내에서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대항할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가장 강력한 잠재 후보입니다. 만약 부시 전 주지사가 공화당의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고 민주당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나온다면 지난 1992년 대선에 이어 24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놓고 클린턴 가문과 부시 가문이 대결하게 됩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쿠바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지 말씀하신 대로 53년 만입니다.
네.
아, 또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도요, 같은 시간에 TV로 양국 관계 회복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53년 반세기 만에 이 미국이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있었던 쿠바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배경 뭡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의 쿠바 봉쇄는 민주적이고 번영하며 안정적인 쿠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즉 이제 봉쇄는 실패했고
네.
따라서 이제 쿠바에 대한 낡은 접근 방식을 종료하고 관계 정상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 관계의 새 장이 열렸고 두 나라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쿠바에 대해서 민주화 이행 또 인권 신장이라는 그런 과제는 계속 촉구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취해온 쿠바 봉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쿠바의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쿠바에 대한 봉쇄가 풀리고 양국 간의 뭐 대사관도 설치가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다시 개설할 계획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이 쿠바의 테러 지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도 지시를 했습니다.
네.
한 6달 정도 걸릴 거라는 예상인데요.
네.
테러 후 지원국 해제 문제는 이제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쿠바가 테러 지원국에서 이제 해제가 되면 미국과의 무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무역의 길도 열리는 아주 중요한 장벽이 이제 해제가 되는 것이죠.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에 대해서는 이제 쿠바 여행과 송금에 관한 규제를 개정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당장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되는 건 아니지만
네.
서서히 이제 풀려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등 이 경제 제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미국이 이제 쿠바에 대한 봉쇄 정책을 펴면서 그 핵심에 이제 금수 조치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네.
따라서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봉쇄를 풀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상원에서 특히 이제 내년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전망이고요.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주 말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 초에요.
네.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 등으로 쿠바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치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미국 재무부는요. 쿠바에 대한 농산물 수출과 금융 업무 협력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네.
상무부는 미국의 기업들이 이 건설과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을 쿠바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과학과 체육, 문화 같은 부분의 이제 상품들도 수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이 조만간 쿠바를 방문해서 양국 교역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의 금수 조치 해제가 없어도 그런 조치들은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금수 조치는 남아 있지만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사용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쿠바의 뭐 행정명령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네.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행정명령이 될 텐데
네.
이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고유한 행정권을 이제 이용을 해서
네.
쿠바와의 이제 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는 건데요.
네.
백악관이 사실 이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지난 몇 달간 과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권한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쿠바와의 무역 또 금융 거래 제한을 독자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고 이제 행정 명령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왜 미국 의회에서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쿠바 이민 가정 출신의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의 발언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쿠바의 모든 것을 양보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쿠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도 미국이 독재자에게 양보한 또 하나의 나쁜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비판은 공화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데요.
네.
민주당 소속인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법과 오랜 가치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드렸던 의회의 금수 조치 해제, 또 쿠바에 임명하게 될 대사 인준이 네.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반대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쿠바에 대한 올해 봉쇄 정책은 실패했으며 따라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정치권은 그렇지만 양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미국민 다수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고요. 쿠바 이민사회는 이제 엇갈린 반응인데요.
네.
환영하는 주민들이 대체로 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반 카스트로 정권 운동을 벌여온 주민들 중에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한편 쿠바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황폐해진 경제가 개선되고 또 살기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높다고 합니다.
네, 양국 국민들의 반응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제사회 반응을 좀 알아볼까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또 파라과이, 우루과이 같은 이제 남미 국가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요.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선언을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유엔은 양국의 우호 관계가 증진되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도요.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또 하나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러시아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고립과 봉쇄가 효과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테러 공격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살해가 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탈레반 반군이 지난 16일에 파키스탄 북부 페샤워라에 있는 군 부설 사립학교를 공격했는데요.
네.
140여 명이 사망했고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에서 지난 몇 년간 발생한 테러 사건의 사상자 규모로는 가장 크고요.
네.
테러 공격을 벌인 탈레반 반군 대원 7명도 모두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네, 이렇게 끔찍한 테러 공격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파키스탄 군 관계자에 따르면요. 16일 정오에 파키스탄 군복으로 위장한 반군 7명이 학교로 들어가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강당에서만 100명이 넘는 학생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12살에서 16살 사이 어린 학생들이었고요.
네.
또 파키스탄 군과 대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테러범들이 몸에 착용하고 있던 폭발물을 터뜨리면서 인질로 잡혀있던 학생들이 더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학교 주변에는 군인들이 진압작전을 진행하는 중에도 구급자들이 긴급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숨지거나 부상당한 학생들은 주변 병원 두 곳으로 옮겨졌는데 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시신을 확인하는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네.
파키스탄 정부는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요. 전국 학교들도 대부분 수업을 하지 않고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이 탈레반이 그동안은 군 기지나 검문소 아니면 경찰 시설 등을 주로 공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학교예요. 왜 어린 학생들을 공격한 겁니까?
탈레반은요. 파키스탄 군이 자신들의 가족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군 부설 학교를 노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우마르 쿠라산이 파키스탄 탈레반 대변인은요. 공격이 발생하자마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정부군이 탈레반의 가족과 여성들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자신들도 학교의 어린이들을 공격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
또 파키스탄 군인들도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탈레반의 주장대로 파키스탄 군이 이 탈레반 가족들을 공격한 게 맞습니까?
사실 파키스탄 군이요. 지난 6월부터 파키스탄 북서부 등을 중심으로 탈레반 소탕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이 파키스탄 탈레반 대원들을 사살했다고 파키스탄 군이 밝힌 바 있는데
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탈레반의 가족들이 희생됐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심각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는데 이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요. 여야당 전체 회의를 열고요.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했는데 샤리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좋은 탈레반, 나쁜 탈레반이 따로 없다.
네.
테러범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여전히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지지 세력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네.
특히 이제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19일에 북서부에서 이동하던 반군 1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보복 차원인 것이죠.
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피해 보복이 계속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탈레반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란 지적 때문입니다.
네, 쉽지 않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가들은요,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부가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직으로 분산된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군사작전만으로는 일망타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테러의 경우에도 여러 조직이 합세해서 일으킨 테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키스탄 언론 사설들도요. 탈레반을 군사작전만으로 근절하기는 어렵다면서 사상적인 근원을 공략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탈레반 반군이 군 부설 학교를 공격해 학생 등 140명이 사망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경제 소식입니다. 러시아 루블화가 연일 폭락하자 러시아 정부가 보유한 그 외화를 매각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러시아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뭐 최근에 계속했죠.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번 주에 지난 16일에 기준금리를 10.5%에서 17%로 대폭 인상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루블화 가치가 전날 66루블에서 80루블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러시아 정부가 보유한 외화를 매각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힘입어서 등락이 있었지만 이번 주 말에는 루블화 가치가 달러당 60루블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초에 비하면 이 루블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절반 이하로 준 건데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루블화 가치가 급격히 폭락을 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꼽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인데요.
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출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올해 배럴당 100달러대를 유지하던 국제유가가 60달러대 밑까지 이제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북해산 브렌트 내년 1월 인도분 가격이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60달러 밑으로 59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
유가가 떨어진 건 미국에서 새로운 공법, 이제 셰일 공법이라고 하죠.
네.
이 공법을 이용한 석유 공급이 늘었고 또 국제경제 회복이 더디면서 수요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석유 생산국들이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유가가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 따라서 유가 석유를 수출해서 큰 돈을 벌어온 러시아로서는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서방의 제재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이유라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루블화 가치가 이제 내려가게 이게 평가가 낮게 되고
네.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친유럽 정부가 들어선 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고 또 이 동부의 반군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계속 개입을 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개입 중단을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금융기관 또 에너지 기업 방산업체 등이 이제 수출도 어려워지고 자본 유치는 더더욱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루블화가 폭락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네.
또 루블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자동차나 가구, 가전제품 같은 고가의 상품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보석 같은 실물 자산을 구매하는 경향도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비단 루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도 사재기에 나서는데 이유는 이제 달러화 환율이 가장 좋을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집에 있던 달러화를 가지고 나와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는 건데 러시아 자동차 판매는 최근에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러시아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이번 주 말에 푸틴 대통령이 연말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과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뭔가 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요. 루블화 폭락으로 인한 금융 혼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잘 대처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곧 회복될 것이다. 또 뭐 어려움이 2년 이상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푸틴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임재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추억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1년 12월 21일 오늘. 소련의 11개 공화국 대표들이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 모여 독립국가연합 CIS를 창설했습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발트 3국이 연방에서 탈퇴하고 공화국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자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날 알마아타에 모인 11개국 대표들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크게 간섭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소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독립국가연합 CIS는 소련을 대체하는 새로운 실체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후 1993년 그루지아가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함으로써 독립국가연합은 12개 공화국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1988년 12월 21일 오늘
Several hundred people are now feared dead tonight after a Pan American Airlines jumbo jet crashed near the town of
영국 런던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미 폐남사 소속 보잉 747 여행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마을 상공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But there had been an explosion on the ground and this coincided with a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270여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 잔해가 로커비 마을로 떨어져 주민 11명도 목숨을 잃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사건의 배후로 리비아를 지목했습니다.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는 1979년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방화 사건을 시작으로 악화되기 시작, 급기야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줄곧 사건의 책임을 부인해왔던 리비아의 국가 원수 무아마르 가다피는 결국 2003년 미국 페남 여객기 폭파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로 인해 마침내 2004년 미국과 리비아의 외교 관계가 24년 만에 복원됩니다. 잠시 후 5시에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가 이어집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 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2추진연구소는
구글의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 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집중 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렬한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소니 영화사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을 암살한다는 줄거리를 담아 논란이 된 영화 인터뷰를 여전히 개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희극 영화 인터뷰의 내용이 알려지자 소니 영화사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미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커들은 소니 영화사 전산망에 침입해 사적으로 오고 간 전자우편과 정보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영화 제작 계획들을 훔쳐서 이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해킹의 배후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만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옳은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 당국은 20일 자신들이 해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을 함께 조사하자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10년 넘게 갇혀있던 아프가니스탄인 4명이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이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보안 요소를 포함해 관련 혐의를 다시 조사한 뒤에 이들 4명을 석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수감자 석방이 번제에 오른 지 몇 달 되지 않은 가니 대통령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관타나모 수감자 가운데 이번 달에 풀려나 남미 우루과이로 간 6명을 포함해 올해 모두 23명을 석방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을 때 242명이었던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는 매년 줄어들어 현재는 132명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며 핵 포기를 골자로 하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도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명백해진 만큼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더는 성립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또 미국이 인권 문제로 대결을 시작하면서부터 미북 자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공약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모든 합의가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핵무기를 포함한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이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의 배후라고 지적한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에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일 백악관에서 연말 기자회견을 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암살한다는 줄거리를 가진 희극 영화 인터뷰를 개봉하지 않기로 한 소니의 결정이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소니사의 걱정은 알지만 몇몇 독재자가 미국에서 사전 검열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다른 나라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흔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선택한 시기와 방법으로 해킹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신들이 크림반도의 역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크림반도에 부과한 경제 제재를 무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0일 크림반도가 역사적으로 러시아 일부이기 때문에 이번 제재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억지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를 겨냥해 광범위한 무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 조처로 미국산 물품이나 서비스가 크림반도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크림반도는 구소련 공화국이었지만 지난 1954년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합병됐습니다. 이후 크림반도는 소련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도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았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찬 대륙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산간과 황해 도서 해안에는 구름이 많겠고 황해 도서 해안에는 오전에 한두 차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부 산간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VOA
곧이어 라디오 무대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순간순간에 충실하신가요? 배고플 땐 먹고요. 목마를 땐 물 마시고요. 졸릴 땐 잡니다. 어떤 날은 잡념이 많아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땐요, 자연 속에서 무조건 걸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시나요? 그냥 사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순해지기도 하고요. 내 몸의 순리에 따라 사는 것,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아닌가 싶네요. 라디오 무대 첫 곡 드립니다. 마커스 포스터가 부릅니다. 난 깨어졌었죠. I was broken.
I was tired, but now I'm bound. Head is off the ground. For a long time, I was so weary. Tired of the sound. I've heard before the gnawing of the nighttime at the door, haunted by the things I've made, stuck between the burning light and the dusty shade. I said I used to think the past was dead and gone. I was wrong, so wrong. Whatever makes you fly must make you strong. Make you strong. Live my time, I felt it in too many forms. From the day that I was born, I know there's no place I'd stop between the burning shade and the fading light. I was broken for a long time, but it's over now. It's over now. Yes, you. These lonely streets, people said, people said, there are some wounds just can't bear. I do pretend, I am free from all the things that take my friend. Till the end, I know I can take the moon.
라디오 무대 미국의 대중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난 깨어지고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극복했습니다. 난 지금은 괜찮아요 라고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서 회복이 됐다는 그런 자기 승리의 고백 같은 노래 들으셨습니다. I was broken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 연말이 되면 평소 잘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이 좀 궁금해지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 친구나 선생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선 살면서 꼭 갚아야 할 은혜를 입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요? 글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게 큰 용기를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글짓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은 시가 참 좋다면서 학교 반 친구들에게 읽어주셨죠. 그리고 문예반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참 먼 일이었는데 아마도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를 들은 후부터 글쓰기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가족이야 두 말이 필요 없죠. 부모님의 은혜는 내가 생전에 갚아지지 않을 만큼 크고 기쁜 것이고 형제들의 사랑 역시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한국에 사는 어떤 순경이 이달 초에 특별한 손님을 맞았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가족도 아니었고 스승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작은 동네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이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는데요. 바로 10년 전에 이 순경에게 자장면을 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대 초반의 청년이 엄마와 함께 이 박경위를 찾아왔습니다. 박경위와 이 청년은 10여 년 전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 청년의 어머니가 당시 박경위가 근무하던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서 인연은 시작됐는데요. 어머니는 자신이 홀로 아들 한 명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인데요. 아들이 손버릇이 좋지 않아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가출까지 한다면서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들은 박경위는 아이를 만나보기로 약속하고 쉬는 날 모자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A군을 만나본 박경위는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3년 동안 꾸준히 이 초등학생, 이 어린 꼬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진솔한 대화를 하면서 어린이날 추석 되면 선물 챙겨주고 함께 밥도 먹으러 나갔었죠.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하면서 박경위의 노력으로 이 A군의 나쁜 손버릇은 고쳤는데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 A군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돼서 더 이상 박경위하고는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10년 전 A군은 헤어지기 전에 박경위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요, 꼭 커서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게요. 라고요. 그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으로 자란 A군은 월급을 모아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경위를 찾았습니다. 박경위는 근무 중이기 때문에 짜장면은 먹지 못하지만 A군이 자신의 월급으로 사온 과일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A군은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문제아가 어엿한 청년이 돼서 찾아와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박경위는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A군이 꿈대로 꼭 청소년 상담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10년의 세월은 참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박경위가 없었다면 어쩌면 이 A군은 박경위가 근무하는 파출소에 소매치기범으로 잡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그 마음을 전하는 일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까? 라디오 무대 오늘은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탄 음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이 데이빗 보위와 빙 크로스비가 함께 부른 A Little Drummer Boy, 북치는 소년, 땅 위의 평화 들어봅니다. 이 두 사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데이빗 보위라고 하면 음악에 관한 모든 것을 해온 인물이죠. 노래, 악기, 작곡, 제작, 그리고 연기도 하고요. 그림도 그립니다. 외모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겼었죠. 양성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67살이지만 이 1962년에 음악 활동을 시작한 후에 작년까지 음악 작업을 보여온 그런 열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빈 크로스비는 1903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사망한 가수이자 배우였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불렀습니다. 자, 두 곡 이어 드려볼까요? 빈 크로스비와 데이빗 보위가 함께 부른 북치는 소년, 그리고 하얀 성탄절,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어 드려봅니다.
A newborn king to see, ba-rum-pa-bum-bum. Our finest gifts we bring, ba-rum-pa-bum-bum, rum-pa-bum-bum, rum-pa-bum-bum. Peace on earth, can it be? Years from now, perhaps we'll see. Our see the day of glory. See the day when men live in peace. So peace on earth when we come. Child must be made aware. Every child must be made to care. Care enough for his fellow man to give all the love that he can. I pray my wish will come true. It's for my child and your child too. He'll sing the day of glory. I play my day for him when men of goodwill live in peace again. Peace on earth. Can it be? It's a pretty thing, isn't it?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무대 듣고 계십니다. 무대 미국 대중음악을 빛낸 위대한 음악가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팝 아티스트 열전,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김근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삼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아티스트와 음악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실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네. 락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는 누구냐? 뭐 가장 위대한 밴드는 누구냐. 물론 이제 주관적인 뭐 판단이 개입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네. 아마 가장 많이 꼽히는 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이요. 양희 씨는 네.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밴드를 꼽으시겠어요?
글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쭉 뭐 라그막에 대해서 또 장시간 동안 알아봤었는데, 롤링스톤즈, 비틀즈 뭐 몇 개
네, 그 두 밴드가 사실은 예.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되는데요. 네. 네. 자, 뭐 누가 대답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밴드가 바로 이제 영국 출신의 4인조 밴드 비틀즈입니다.
네.
뭐 논란의 여기저기가 있겠지만은 최고의 밴드다 역사상. 이제 그런
수식어가
불리고요. 예. 한번 어떤 밴드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이 팝 아티스트 열전에서 비틀즈를 또 만나게 됐는데요. 그럼 비틀즈라는 위대한 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비틀즈는요. 영국 중부의 항구 도시 리버풀이라는 곳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네.
1957년에 당시 16살 고등학생이었던 이제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이 고등학교 친구들과 쿼리맨이라는 밴드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한 살 어린 폴 맥카트니까지 의기투합했고요. 1년 뒤에는 당시에 이제 14살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네.
그래서 존 레논이 말렸다고 하는데 이 조지 해리슨이란 기타리스트가 이제 고집을 부려서 결국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쿼리맨은 뭐 여러 명이 또 더 있었던 그런 밴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존 레논이 대학에 가면서 이제 레논, 맥카트니, 해리슨 이 비틀즈의 주축 멤버 3명이 함께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대에 오르면서 활동을 더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4명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그다음에 조지 해리슨 모두 기타를 치죠.
네.
예, 드럼 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네 번째 멤버, 다섯 번째 멤버가 들어오는데요. 레논의 대학 친구이고 또 베이스 기타를 치는 이제 스튜어트 서트클리프라는 이제 미술학도 그리고 피트 베스트라는 드러머였는데
네.
이 중에 서트클리프는 이제 레논과 함께 비틀즈라는 팀 이름을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위치였지만 미술을 계속하겠다면서 비틀즈를 떠나게 됩니다. 데뷔하기 전, 유명해지기 전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라는 드러머는 드럼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데뷔를 앞두고 방출되는데 대신에 이제 링고스타라는 드러머가 들어오면서 이제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스타 이렇게 이제 4인 체제가 완성이 되죠.
네. 자, 영국 리버풀 출신의 10대들이 시작한 건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밴드가 될 수 있는 실력을 쌓았을까요?
비틀즈가 리버풀에서 결성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하면서 실력을 쌓은 곳은 독일 함부르크였는데
네.
함부르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에서도 이 복구에 가장 먼저 성공을 하면서 이 젊은 층의 소비 문화가 일찍부터 형성돼 있었는데
네.
그래서 미국의 로큰롤 음악도 다른 도시들보다 먼저 이제 유럽에서는 유행을 하게 됐고요. 비틀즈가 이제 로큰롤 음악을 하면서 이 함부르크의 클럽에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공연을 하고
네.
또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함께 곡도 쓰고 이러면서 실력을 갈고 닦게 되는데 이 비틀즈의 잠재력을 알아본 제작자와 만나게 된 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바로
네.
이 브라이언 엡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엡스타인은 당시에 이제 작은 이제 음반 가게를 가지고 있었고 또 뭐 신문이나 잡지에 음악에 대한 대중음악에 대한 평론을 쓰는 그런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비틀즈를 보자마자 반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비틀즈를 정식 데뷔시키기 위해서 이 비틀즈가 연주한 녹음을 가지고 여러 음반사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네.
다 퇴짜를 맞고요. 결국 이제 계약을 한 곳이 EMI, EMI라는 음반사였는데
네.
예, 뭐 아시겠지만 뭐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네.
결국 이제 비틀즈를 데뷔시키려던 엡스타인을 퇴짜놓은 음반사들은 뭐 나중에 땅을 쳤겠죠. 흙속의 진주를 알아보질 못한 거니까요.
네, 여기서 비틀즈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 비틀즈는 뭐 주옥같은 명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1위를 한 곡만 모아놓은 음반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
네.
뭐 그래서 제가 노래를 고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네.
시기별로 그래도 세 곡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선
네.
첫 곡은 데뷔 초에 나온 곡인데요. 비틀즈를 처음 세상에 알린 곡이 1962년에 녹음한 Love Me Do란 곡입니다.
네.
오늘 들을 곡은 이 곡은 아니고요. 이듬해에 나온 I want to hold your hand. 비틀즈가 노래할 때는 I wanna hold your hand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네.
이 노래를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비틀즈의 이제 초기 작곡은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담당을 하는데 이 곡 역시 두 사람이 함께 썼습니다.
네. 오늘 첫 곡 들으시겠습니다. 비틀즈의 1963년 발표곡 I Want to Hold Your Hand 감상하시죠. 아티스트 열전 첫 번째 곡 비틀즈의 노래 1963년에 나온 노래죠. I want to hold your hand 들으셨습니다. 이 비틀즈가 데뷔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죠.
그렇습니다. 이 1963년 초에 이제 이미 그 앞에 이제 싱글 몇 개가 이제 성공을 했고요.
네.
Love Me Do라는 이제 첫 음반 수록곡이 있는 데뷔곡이 수록된 이 Please Please Me라는 이제 첫 음반을 내는데
네.
뭐 영국의 모든 대중음악 순위를 점령했고요. 음반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네.
이런 인기가 이제 곧바로 주변 유럽 나라들로 번졌고요. 특히 이제 로큰롤의 고장이라는 이제 바다 건너 미국까지 오게 되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비틀즈의 음반이 이게 미국과 영국 따로따로 이제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Meet the Beatles, 비틀즈를 만나보라는 제목의 이제 그동안 영국에 세트했던 곡들을 섞은 음반이 나오는데 첫 곡이 이제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제 I Wanna Hold Your Hand라는 곡이었고요.
네.
이 음반이 1964년 1월 미국에서 나오자마자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해 2월에 비틀즈가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데 비틀즈가 내렸던 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비틀즈를 보려고 수천 명의 팬들, 주로 여성 팬들이었는데요.
네.
몰렸던 뭐 일화가 있고요. 미국 언론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이렇게 영국의 신인 밴드가 왔는데 미국의 팬들이 열광하고 있느냐. 특히 이제 이 비틀즈의 성공은 아까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던 롤링스톤즈나 다른 영국 밴드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데
네.
이런 폭발적인 그 영국 밴드들의 미국에서의 인기.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의 침공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고요.
네.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전대미문의 인기였습니다. 비틀즈의
네.
인기는.
자, 그렇게 침공이란 말을 전문가들이 쓸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비결이 있겠죠?
뭐 미국의 팬들에게 일단 비틀즈의 음악, 또 비틀즈의 스타일 모든 게 아주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네.
당시 비틀즈 데뷔 초기 사진을 보면요. 자유분방한 차림의 다른 밴드들과는 달리 이 똑같은 바가지 머리, 또 양복을 입고 있어요.
네.
이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틀즈를 발굴했던 이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는 매니저의 선견 지명으로 만들어진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런 스타일도 신선했고 무엇보다 이제 음악이 좋았는데 비틀즈의 초기 음악,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I Wanna Hold Your Hand 같은 곡들도요.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고 단순합니다. 네. 하지만 창의적이고 창의적이지만 또 어렵지가 않고 또 가사나 멜로디 같은 것이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이면서도 그렇다고 이제 질리지 않고 듣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뭐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음악성이 일단은 뛰어났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연장 음반도 뭐 날개도 친듯 팔리고 공연장에도 비틀즈를 보기 위한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네.
이제 주로 10대들이었죠. 이 공연을 듣다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뭐 졸도하는 사람들까지 속출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틀즈에 미쳤다는 뜻의 비틀 마니아라는 단어까지 이제 나오게 되죠.
네. 자, 그럼 비틀즈가 또 중간에 변신을 꾀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비틀즈의 음악 세계를 이렇게 쭉 뭐 길진 않았지만 활동 시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변화하는 음악적으로 더 성숙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네.
이 비틀즈가 데뷔 초기에 엄청난 인기를 이제 누리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 공연, 순회 공연과 이제 텔레비전 출연 같은 일정에 이제 빡빡하게 붙잡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이 밴드의 멤버들도 그 부분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한계를 느끼면서 이 창작에 좀 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제 공연을 중단을 하고 아니면 공연에서 좀 시간을 좀 많이 빼서 음반을 만드는데 곡을 창작하는데 이제 시간을 쏟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나온 음반이 1965년에 나온 러버 소울이라는 음반인데
네.
사실 이 음반은 나중에 이제 비틀즈의 음악이 한 단계 깊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그런 음반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네. 실험적인 시도도 하게
네.
되고요.
네. 자, 여기서 그런 노래 한번 또 들어보죠.
네, 사실 이제 러버 소울에 들어있는 노래를 좀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네. 이제 대표곡 세 곡을 뽑다 보니까
네.
두 번째 곡은 앞서서 나왔던 헬프란 음반에 수록된 Yesterday라는 이제 발라드 곡을 꼽아봤습니다. 아마 많은 네.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노래는 예. 뭐 비틀즈의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이 노래를 작곡한 폴 맥카트니가 꿈을 꾸면서 떠올랐던 음반을 이제 꿈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이제 피아노에 가서 옮겨 담았다. 이런 이제 일화로 또 유명한 곡이기도 하죠.
네. 자, 비틀즈의 대표적인 노래 또 한 곡 들어보죠. Yesterday 들어보시겠습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ame suddenl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네, 팝 아티스트 열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틀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비틀즈의 대표적인 노래 Yesterday 들어보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답죠, 이 노래?
네, 뭐 가사도 아름답고요.
네.
가사를 들어보면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처음에 폴 맥카트니가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는 Yesterday라는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네.
영어로 이제 Scrambled Egg 계란 후라이라는 거죠. 그 노래 가사도요. 이런 사랑 노래가 아니라 진지한 가사가 아니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말장난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yesterday 하지만 scrambled egg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이 노래를 사람들한테 들려주니까
네.
야 이거 노래는 아름다운데 가사가 너무 안 어울린다.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에 가사가 이게 뭐냐 이렇게 비난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yesterday라는 가사가 붙게 된 겁니다.
네.
이 scrambled egg으로 나왔으면은 참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같은 인기를 아마 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네. 계란 후라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노래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귀를 열어둬야 돼요.
네.
비틀즈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제 비틀즈가요. 네. 공연 일정에 쫓기다가 음악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공연을 결국은 중단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게 공연은 중단했지만 팬들과의 약속들을 이후에 잇따라 아주 명 음반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조금 네. 전에 말씀드린 이 러버 소울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순회 공연을 앞두고 나온 음반이 리볼버라는 음반인데
네.
이 음반도 역시 이제 진일보한 음악 세계를 보여줬다. 특히 이제 이 실험 정신이 눈에 띄는 음반이고요. 이듬해 이제 1967년에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아주 네. 긴 제목의 음반이 나오는데
네.
이 음반이야말로 이제 비틀즈 음악 세계에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는 음반이고요. 롤링스톤즈라고 이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잡지가 있는데
네.
몇 년 전에 이제 가장 위대한 음반 500개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1위를 차지한 음반이 바로 이제 이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이란 음반이었고
네.
이 앞서 말씀드린 Revolver 또 그 전에 나왔던 Rubber Soul 모두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비틀즈 활동 기간이 길지 않았죠?
네, 사실 뭐 정식 활동 기간은 10년이 안 됩니다. 비틀즈가 네. 이후에 이제 여러 가장의 앨범을 발표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이 음반 이상의 평가를 받는 음반은 나오지 못했고요.
네.
물론 이제 이후에 발표하는 음반들에도 명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대중음악 순위에서도 계속 1위를 차지하면서 인기가 식은 것은 아닌데요.
네.
이 1967년에 이제 데뷔 때부터 함께했고 또 비틀즈를 발굴했던 이 엡스타인이 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요.
네.
이후에 이제 멤버들의 개별적인 활동, 또 멤버들의 음악적인 이견 이런 것들 때문에 분열음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네.
결국은 1970년에 해체를 하게 되고요.
네.
이 해체와 함께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음반이 바로 Let It Be라는 음반입니다.
네. 정식 활동 기간은 10년이 안 되는 건데 팬들로서는 너무 아쉬웠겠어요.
네.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 세계 비틀즈 팬들은 애타게 비틀즈의 재결합을 기다렸습니다.
네.
또 비틀즈가 재결합할 거라는 그런 설도 뭐 이제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하지만
네.
이 멤버들은 각자 개인적인 음악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제 1980년 비틀즈의 리더였던 존 레논이 정신병자의 총에 맞아서 숨지게 됩니다. 뉴욕에서.
네. 네.
이 환자는 자기 존 레논을 너무나 좋아하다가 자기가 존 레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세상에 존 레논이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존 레논을 쐈다고 합니다. 너무나
미쳤네.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세상에. 결국 이제 존 레논이 사망하면서 비틀즈의 재결합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 되고 말았고요. 이후에 이제 멤버들이 계속 활동을 하다가 기타리스트인 조지 해리슨도 2001년에 폐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비틀즈 팬들을 이제 슬픔에 안겼는데 폴 맥카트니 또 링고 스타는 지금도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공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새도 김 기자와하고는 헤어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위대한 비틀즈의 얘기를 나누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
네,
시간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사실
네.
제가 못해드린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나중에 또 뭐 기회가 있겠죠.
네네.
네.
자, 못다한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네.
마지막 노래는 소개하고 가셔야죠.
네, 이 비틀즈의 또 다른 대표곡이죠. Let It Be라는 노래인데 이 비틀즈가 해체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명이 함께하는 체제로서는 마지막으로 냈던 음반의 Let It Be라는 동맹 음반의 실린 곡이고요.
네.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팝 아티스트 열전 14번째 주인공 비틀즈의 노래와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죠. Let It Be 들으시겠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For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라디오 무대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불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2012년 가장 영감을 주는 이야기에 선정된 주인공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불렸었죠. 가장 못생겼다고 불렸던 이유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리지 벨라스케스. 바로 그녀의 이름인데요. 그녀는 체지방 0%에 몸무게는 겨우 27kg. 유튜브의 네티즌들은 그녀를 사람이 아닌 그것,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외모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차라리 죽어라 라고 자살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벨라스케스는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연사가 되자. 한 권의 책을 발간하자. 대학을 졸업하고 내 가족을 만들고 멋진 경력을 쌓자. 이렇게 네 가지 꿈을 꿨습니다. 지금은 25살이 된 그녀는 9년째 유명한 연사로 사회적 문제 집단과 장애를 해결하도록 하는 독창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고요. 현재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어떤가요? 외모가 중요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녀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김새일까요? 소망과 희망의 생김새가 없이 살아간다는 게 더 비참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괴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끝곡 드립니다. 역시 크리스마스 캐롤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조쉬 그로반이 부릅니다. Oh, Holy Night.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all he break, for the slave is our brother, and in his name all oppression shall cease. Sweet hymns of joy in grateful chorus raise we, let all praise his holy name. Christ is the Lord, that ever, ever praise me.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부패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부패의 형태와 충격 정도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민주주의를 좀먹고 경제를 질식시키고 정의를 말살하고 자원을 오용하게 만들며 결국은 국가의 미래를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성명에서 부패로 인한 도덕적 실제적 비용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패는 불안정성을 조장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반정부 시위와 혁명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 같은 대중적 움직임이 민주개혁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는 권력 공백이나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캐리 장관은 또 부패로 인한 좌절을 맛본 국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테러 조직의 도발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서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부패가 종종 은행이나 주식회사 등에서 나타나 테러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독재 정권을 지탱하기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반부패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는 이유입니다. 미 국무부의 세라 시월 시민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부패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종종 다른 나라나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국제사회와 맺은 반부패 약속에 부응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해외 부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국가들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데 연간 6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차관은 아울러 반부패 노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최대 관건은 각국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나 집권당을 지지하는 거물급 인사에게 사법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캐리 장관은 앞서 성명에서 전 세계의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 세력에게 경고한다며 국제사회는 불법 자산이 어느 곳에도 발붙이지 못하게끔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와 함께 우방국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부문에 부패와 싸우는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시민들을 돌보며 법률을 존중하는 정부를 건설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쿠바와 외교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카스트로 의장은 미국과의 외교관계 회복이 쿠바에서 공산당 통치가 끝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된 의회 연설에서 카스트로 의장은 신년 1월에 수도 아바나를 방문할 미국 관리들과 여러 양국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또 내년 4월 파나마에서 열리는 미주회의에 참석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카스트로 의장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공산주의를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경제개혁을 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스트로 의장은 변화가 점진적으로 시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이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에 배후라고 발표한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에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일 백악관에서 연말 기자회견을 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암살한다는 줄거리를 가진 희극 영화 인터뷰를 개봉하지 않기로 한 소니의 결정이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소니사의 걱정을 알지만 몇몇 독재자가 미국에서 사전 검열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다른 나라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흔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선택한 시기와 방법으로 해킹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하며 핵포기를 골자로 하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도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명백해진 만큼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더는 성립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또 미국이 인권 문제로 대결을 시작하면서부터 미북 간 자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공약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모든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핵무기를 포함한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10년 넘게 갇혀있던 아프가니스탄인 4명이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아슈라프 간이 아프간 대통령에 이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보안 요소를 포함해 관련 혐의를 다시 조사한 뒤에 이들 4명을 석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수감자 석방이 권좌에 오른 지 몇 달 되지 않은 간이 아프간 대통령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관타나모 수감주 가운데 이번 달에 풀려나 남미 우루과이로 간 6명을 포함해 올해 모두 23명을 석방했습니다. 남미로 간 6명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반군이라는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을 때 242명이었던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는 매년 줄어들어 현재는 132명입니다. 관련 당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수감자를 제3국으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에 걸려 목숨을 잃은 사람이 7,000명이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WHO는 19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그리고 기니에서 나온 에볼라 사망자가 7,333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집계보다 450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세 나라에서 발생한 에볼라 건수는 지금까지 19,031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에볼라와 싸우고 있는 서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20일 기니를 찾아 대통령과 방역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가나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그리고 기니를 차례로 찾은 반기문 사무총장은 마지막 방문지 말리의 수도 바마코로 향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중국 북부에서 남동 지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산간과 황해 도서 해안에는 구름 많겠고 황해 도서 해안에는 오전에 한두 차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북부 산간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8분입니다. VOA.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365, 7470,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단파로는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7460, 15775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해 24시간 언제든지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